1.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 마태복음서 21장 1절에서 11절. 마르코복음서 11장 1절에서 11절. 루카복음서 19장 28절에서 38절. 요한복음서 12장 12절에서 19절. 예수님은 공생할 마지막 해 과월절을 경축하려고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례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적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달리게 되실 때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는 주간 첫날 일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백성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만찬을 하시고 성체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처형되시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그때가 주님 탄생 후 AD 30년 4월 초순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귀를 빌려오게 하시는 예수님.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는 주간 첫날 일요일, 성지주일 아침, 예수님 일행은 베타니아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신심 깊은 경건한 유다인들이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때에는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언제나 조용하게 걸어서 도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 동쪽 첫 마을인 벳파게 근처에 도착하셨을 때 엉뚱하게도 두 제자에게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메어 있는 암나귀와 그 곁에 어린 나귀를 곧바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 나에게 끌고 오너라. 마태복음서 21장 2절 하고 분부하셨습니다. 평소에 어디를 가시든지 걸어다니시던 예수님이 느닷없이 나귀를 빌려오라고 분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리둥절하여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뜻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하거든 주님께서 쓰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을 곧 보내줄 것이다. 마태복음서 21장 3절 참조. 주님이 계획하신 일. 예수님은 나귀 주인에게 나귀를 빌려달라고 청하면서 스승님이 쓰신다 라는 표현 대신에 주님께서 쓰신다 라는 표현을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사도들의 스승일 뿐 아니라 백성 전체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예수님이 벳파게 주민들로부터 큰 신망을 얻고 계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 어느 집에 암나귀와 어린 나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주인이 그것들을 선뜻 빌려줄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당당하게 입성하실 작정이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진작부터 성대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절차를 계획하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굳이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타실 작정이 아니었다면 그런 심부름을 시켰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는 유다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종교 의식용으로 적합한 동물로 사용되었고 신성시되었습니다. 지카리아서 9장 9절 참조. 순진한 제자들의 심부름.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베타니아와 베파게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분부를 받은 두 제자는 자기들의 행동이 그곳 주민들한테 도둑으로 의심을 받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망설임 없이 대담하게 길을 나섰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보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과연 암나귀와 어린 나귀가 길가로 난 문 앞에 매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암나귀와 어린 나귀가 묶인 끈을 거침없이 풀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얼굴을 못 알아본 나귀 주인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루카복음서 19장 33절 하고 물었습니다. 베파게 주민의 후한인심. 두 제자는 예수님이 미리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였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귀 주인은 자기의 나귀를 나자렛 예언자가 탈 것임을 알고 영광스러운 생각이 들어 예수님의 청을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주인은 곧바로 아무 망설임 없이 귀중한 암나귀와 어린 나귀를 빌려주었습니다. 아직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어린 나귀는 어미 나귀에게서 떨어지면 울고 날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미 나귀와 어린 나귀를 한꺼번에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아직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어린 나귀에는 안장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목포를 등에 올려놓아야 했지만 제자들은 목포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차곡차곡 개어 어린 나귀 등 위에 임시 안장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올라타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처음 태운 어린 나귀가 몸부림을 쳐서 제자들이 나귀를 붙잡고 달래주었습니다. 기쁨에 넘치는 군중의 환호 소리.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기념일인 과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전국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다인들도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읍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축제기간 동안 올리브산이나 올리브산 동남쪽에 베파게 마을 근처까지 나와서 야영을 하는 순례객들이 많았습니다. 갈릴레아 지방 주민들이 축제에 참석하려면 예리코를 거쳐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는 길목인 베파게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시각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되살려주신 라자로를 보기 위하여 베타니아에 왔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중 앞에서 거침없이 행하는 보기 드문 희한한 거동을 많은 군중이 목격하였습니다. 군중은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심을 본능적으로 직감하였습니다. 이 직감적인 감격이 군중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 번져나갔습니다. 군중은 지난 3년 동안 자기들이 직접 목격하였거나 전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회상하면서 새삼스럽게 감격에 겨워 흥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루카복음서 19장 37절 참조. 흥분한 군중은 아무도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거침없이 행하신 메시아가 먼지가 나는 길을 가시면 너무나 송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있는 올리브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인지 따질 것도 없이 너도 나도 자진해서 올리브 나무 아래 무성하게 자라고 있던 풀도 잘라다가 그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깔아놓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임금이나 개선장군에게만 하는 명예의 표현이었습니다. 열왕기 하건 9장 13절 참조. 예수님의 일행이 올리브산에 도착하자 나귀에 타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모셔드릴 장엄한 행렬이 자연스럽게 꾸려졌습니다. 행렬은 올리브산 꼭대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올리브산 정상에서 서쪽을 바라보면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눈앞에 키드론 골짜기 너머로 예루살렘 시가지와 시온 언덕 위에 웅장하게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환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군중은 예루살렘이 보이자 더욱 큰 소리로 환호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에 걸맞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당당한 모습을 보고 눈물겨운 감격이 벅차올랐습니다.